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군이 25일 오전부터 독도 방어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26일까지 이틀간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을 실시한다며 훈련에는 해군 해경 함정과 해군 공군 항공기, 육군 해병대 병력 등이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사상 처음으로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을 포함해 해군 제7기동전단 전력과 육군 특전사가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도 방어 훈련은 당초 지난 6월에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한일 관계 밑의 파장을 고려해 한국군이 두 달 넘게 미뤄왔습니다. 또 훈련의 명칭은 작년까지 사용해온 독도 방어 훈련 대신 동해 영토 수호 훈련으로 명명됐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독도 방어 훈련 소식에 반발하며 훈련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5일 도쿄 주재 한국 대사관을 통해 독도의 일본식 명칭인 다케시마는 일본의 명백한 고유 영토라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일본 측은 또한 한국 해군의 훈련은 극히 유감이며 훈련 중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항의했습니다.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24일 개막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업무 조찬을 갖고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25일 오전 열린 조찬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존슨 총리가 훌륭한 총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와 관련해 조언이 필요하지 않으며 그 일에 매우 적합한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과 영국 간 자유무역 협상과 관련해 영국은 이전에 체결했던 그 어떤 협상보다 규모가 큰 거대한 무역 협상을 체결하게 될 것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존슨 총리 역시 양국 관계 진전을 위한 포괄적인 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4일 프랑스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공식 개막을 앞두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홍콩에서 25일 범죄인 인도조례, 일명 송환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또다시 열렸습니다. 카이청 지역에 모인 수천 명의 시위대는 홍콩의 민주화를 요구하며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홍콩 경찰은 최루탄과 사상 처음으로 물대포를 동원해 시위대 진압에 나섰습니다. 전날인 24일 시위에도 약 2주간 이어진 평화 시위 기조를 깨고 일부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습니다. 시위대는 검은 복장을 한 채 야구 방망이와 대나무 봉을 들고 시위 현장에 나섰으며 화염병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시위대를 해산했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 집회와 공격용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29명을 체포했습니다. 22일 카타르 도하에서 미국과 탈레반 간의 9차 평화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18년을 끌어온 아프간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평화협정이 곧 타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프간 반군 세력인 탈레반의 자비훌라 무자히드 대변인은 24일 VOA에 양측이 현재 미군 주도의 연합군을 아프간에서 철수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철군이 어느 지역에서 시작되고 완전 철군까지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지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자히드 대변인은 그러면서 25일이면 최종 협상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바논의 무장정파인 헤즈볼라가 24일 이스라엘 드론 두 대가 레바논 상공에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드론 두 대 중 한 대는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교외 지역에 있는 헤즈볼라 미디어 센터에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모하메드 아피프 헤즈볼라 대변인은 하지만 자신들이 드론 두 대를 폭파하거나 격추하지 않았다고 AP통신에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드론 추락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드 하리리 레바논 총리는 이번 드론 공격에 대해 레바논 주권에 대한 공격이자 지역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브라존의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발생한 산불이 계속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24일 산불 진화를 위해 군용 헬기와 군인이 투입됐습니다. 브라질 당국은 4만 4천 명 규모의 병력이 전례 없는 산불 진화 작전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아마존의 산불로 6개 주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정부의 도움을 요청한 가운데 혼도니아주의 첫 번째 병력 700명이 투입된다고 브라질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숙입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미국 문화 속으로가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한국이 일본과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미한연합군사훈련이 끝났지만 미국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열릴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담화를 통해 협상 상대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거듭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소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청와대가 22일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는데요.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발표 들어보시죠.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네, 우선 청와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을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무슨 윤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방금 한국 청와대 예. 국가안보실의 김유근 차장의 말씀을 조금 들었는데요.
예.
김유근 차장이 그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지소미아 그 연장 여부에 대해서 종료를 결정했다라는 발표와 함께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청와대 발표를 좀 소개해드리면요.
예.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서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 이것은 흔히 언론에서는 이제 백색 국가 리스트
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백색 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청와대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한국 당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1960년대에 한국과 일본이 청구권 협정이라는 것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일제시대 때 일어났던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 일본이 상당한 액수를 그야말로 보상을 제공하고 이제 청구권 문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네.
이런 협정이었는데 그 협정 중에 이제 한 가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일제시대 때 한국인들이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가서 이제 일본 회사들을 위해서 근로를 한 것 아닙니까?
예.
강제징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대법원이 이것은 청구권 협정에서 예외다. 그러니까
예.
이 국가 간의 협정이 개인의 어떤 이익과 관련된 부분을 규제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고요.
예, 예.
이것은 이제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그런 규칙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한국의 대법원이 이제 과거 정부에서 강제징용에 대해서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대법원이 그 판결을 확정지었던 것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는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도록 그리고 번복되도록 계속 예. 노력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네, 네.
이제 그 확정 판결을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확정한 거에 대해서
네.
일본이 강하게 반박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것을 번복하지 않으면 이제 보복을 하겠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그야말로 백색 국가 목록에서
예.
한국을 제외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 보복에 해당하는 것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고 여기에 철회를 촉구했지만 일본은 그 설명에 있어서 더욱더 안보상 이유를 들어서 그 협력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바람에 한국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제기하고 이번에 지소미아에 대해서 말하자면 결정을 이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한국 청와대 설명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 2016년에 체결됐는데요. 사실 그때 좀 저희가 이 뉴스를 접할 때도 좀 갑자기 이것이 결정됐다고 한 발표처럼 그렇게 느껴졌고 그때 또 위안부 합의 그것도 거의 같은 시기에 이렇게 발표가 돼서 좀 놀랐는데 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최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영어로는 이제 지소미아, 영어 약자를 써서 그러고요. 한국말로는 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네.
말 그대로 그 우방인 한국과 일본이 북한 관련해서 그 정보를 서로 이제 주고받는 이런 협정입니다. 그동안 이제 그 미국을 통한 이런 약정은 있었는데요. 한국과 일본 이제 직접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처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6년 11월
예.
당시 그 한국 박근혜 정부 당시 맺어진 건데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의 그 병력 이동과 그 사회 동향 또 북한 핵 미사일 관련 정보를 그 일본하고 공유하는 겁니다.
예.
또 한국은 또 그 탈북자 또 북중 접경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 또 이제 군사 분계선이 있으니까요. 그 휴전선 일대에서 그 수집한 대북 정보를 일본도 공유하고
네.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에다가 그 정보를 주는 게 있습니다. 북한 관련해서 그 잠수함 기지 또 핵실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분석 결과 이런 것을 이제 한국과 제공해 온 건데요.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 그 수출 규제 이걸 둘러싸고 갈등이 이제 심해지자 한국 청와대가 이것을 이제 그 파기한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해서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한국과 일본이 뭐 그렇게 오래된 기간은 아닙니다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서로 교환을 했습니까?
예, 그동안 이제 29건의 정보를 교류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주로 이제 앞서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한국 정부는 북한과 관련해서 이른바 휴민트라고 알려진 인적 정보에 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일본은 정찰 위성 등을 통해서 말하자면 기계를 통해서 확보하는 그런 전자 장비를 통해서
예.
그런 정보에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것이죠.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관련해서 일본으로부터 그다지 중요한 정보를 받은 것이 별로 없고
예.
또 이것이 그렇게 북한 관련 정보에 있어서 결정적인 내용은 없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본이 한국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많이 놀라운 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본이 북핵 관련 정보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본이 뭐 자체적으로 그 정찰 위성 이런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은 이게 저 그 군사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지금 파기된 지소미아 2016년 11월 됐는 지소미아는 이제 한일 간에 된 거고요.
예.
이거하고 별도로 다른 그 정보 공유 약정이 있습니다. 이게 2014년 12월에 체결된 건데요. 이것은 한국, 미국, 일본 3국 간 된 겁니다. 영어 약자로는 TISA라고 그러는데요.
예.
TISA 모두 그 한국의 그 2급 비밀,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3국 간에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지소미아가 파기됨으로써 한국과 일본 간에는 직접적인 게 끊어졌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한국 국방부가 그러니까 가령 북한 핵이나 미사일 관련해서 어떤 동향이 있다 이러면은
네.
이것을 이제 그 미국에게 전달합니다. 이 약정에 의해서.
네.
그럼 미국이 이걸 보고 이것은 그 일본도 알아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미국도 당연히 그 일본에게 이걸 제공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개가 약정이 있어서 그 정보가 전에 뭐 100 정도의 그 공유가 이루어졌다면은 지금은 늦긴 하지만 조금 그거보다는 원활치 않겠지만 그 일본도 한국으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네.
그 채널 통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지금 이 협정 파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일본 정부는 상당히 당혹감과 함께 네.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나름대로 그 일부 언론들이 보도했었던 것처럼 한국 정부가 이 협정을 종료하기까지는 아닐 것이다 라는 예. 그런 판단을 했었던 것으로 그렇게 예. 알려져 있습니다. 종료를 하지는 않고 그 대신 정보 교류를 한때 중단하겠다는 것이죠. 이 갈등 네. 문제가 좀 누그러질 때까지. 그렇지만 아시는 대로 한국 정부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종료를 발표하면서
예.
일본 정부는 당혹감과 함께 상당히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베 총리부터 또 일본 정부 대변인이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을 열어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네.
또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이것을 번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미국은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에 상당히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2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양국 관계를 정확히 올바른 곳으로 되돌리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폼페오 장관뿐 아니라 국무부와 국방부가 각각 별도의 논평을 또 발표했는데요. 상당히 강합니다. 한국 정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는 내용들인데 이 내용도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그 한국이 그 일본과의 그 정보 공유 협정 이걸 이제 파기를 발표했는데요. 당시에 그 한국의 강경화 장관이 그 폼페오 장관에게 그 전화를 해서 이 사실을 이제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폼페오 장관은 그 22일이죠. 그 미국 시간으로 그 캐나다 오타와에서 크리스티아 그 프렌들이 캐나다 외무장관과 이제 공동 기자회견에서 했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오늘 한국 측 그 강경화 장관과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우리는 이제 두 나라 각자 계속해서 관여하고 대화를 가질 것을 촉구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다시 돌려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이것에 대해서 그 한국이 그러니까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파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그 우려하고 실망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 미국이 지소미아에 이렇게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예, 미국은 이 지소미아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동북아 전략의 일환인데요.
예.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흔히 남방 삼각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
북방 삼각은 이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네.
이렇게 세 나라인데요. 이 남방 삼각을 연결하는 굉장히 그 군사적인 안보 체계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이제 근본적으로는 북한의 핵 위협 그리고 중국의 그 앞으로 예상되는 위협에 대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크게는 이제 계속해서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맞서기 위한 틀로서 동북아시아의 이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군사협력 체제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 핵심이 바로 미사일 방어망. MD 체계를 틀로 한
예.
그 지소미아 정보군사협력입니다.
예.
물론 이것은 여러 계획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소미아의 종료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남방삼각 세 나라를 묶어서 북한의 핵 위협과 그 중국의 예상되는 위협에 공동으로 대치하려는 계획에 적지 않은 훼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미국은 관련 정보를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에 주한 미군도 있고 주일 미군도 있고요.
네.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양자 간에도 긴밀히 협력하면서
예.
대응하는 것이 국가 이익 차원에서 상당히 이해관계가 걸린 일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고리를 끊는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적지 않은 우려와 함께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미국 정부는 한일 두 나라가 신속하게 관계를 원상회복시킬 수 있도록 말하자면 협상이든 대화든 시작할 것을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많은 사람들이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미한일 안보 체제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닌가 하고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그 우려, 실망감 이런 것이 이제 나타나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북한에 대한 그 한미일, 미한일 그 안보 체제 일종의 그 심리적 균열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뭐 일본이 정보를 못 받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정보 약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받고 예. 또 자체 그 위성 체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봤는데요.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것은 한국이 만일 이걸 이번 결정으로 해서 그 한미일 안보 체제 균열이 생겼다 그러면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대해서 좀 균열을 낸 이런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나도 그 한미 군사 훈련 이런 거 돈 많이 들어와서 이거 싫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방위비를 많이 내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한국을 압박을 했는데 예. 이건 역시 그 일종의 그 균열을 내는 이런 거고요.
예.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그 사실은 이번 그 문제를 얼마든지 그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해나갈 수 있는데 이것이 일본이 상당히 그 경직된 이런 자세를 보여서 지금 청와대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그동안 계속 대화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일본이 전혀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것을 파기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내용은 어떻든 간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북방 삼각관계, 북한,
예.
중국, 러시아는 결속을 하고 미국, 한국, 일본은 어느 정도 좀 그 혼란을 겪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하여튼 미국과 일본이 서로 협조하는 데는 미국의 이익도 크게 관련이 돼 있는 건데요. 특히 이런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동안에 미국은 좀 이 양국 갈등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좀 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까지 왔는데도 계속 뭐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 올까요?
이제 지소미아를 한국 당국이 공식으로 종료한 상황에서 미국의 입장이 좀 달라질지는 두고 봐야 될 겁니다.
네.
그렇지만 그동안 그 지소미아 종료 이전까지 상황을 보면 한국 정부는 사실 일본 정부와의 갈등 국면에서 미국이 개입하고 또 중재를 좀 서줄 것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폼페오 장관도 그렇고 여기에 개입할 의지가 없다라는 점을
네네.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그 여러 차원으로 상당히 그 불만을 나타내 왔던 것이 이제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예. 예.
한국 당국의 말하자면 동맹으로서의 중요성 그리고 미국과 한국 일본의 삼각 공조 체제의 중요성이 실제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예.
미국 정부가 한일 간의 이런 갈등 국면으로 인해서 공조 체제의 균열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처음부터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네.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미국은 잘 아시는 대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그야말로 제3자적인 위치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 정부 당국은 이번에 이런 상황이 여기까지 온 이후에는 미국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
네.
여기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미국 언론들도 일부는 또 미국이 그동안에 취해온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언론도 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시점을 좀 놓쳤다라는 것이죠.
네, 네.
이런 상황으로 갈 때까지 그것을 그 이전에
예.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하고 개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미국이 이렇게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나타내는 상황까지 이제 생기게 됐단 말이죠.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그 말하면 입장이나 태도에 대해서 미국 언론들이 좀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한국 정부는 뭐 한국 국내에서는 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또 이것 때문에 네, 한국 정부 입장이 지금 어떻습니까?
네, 한국 정부는 이제 뭐 상당히 그 국내적으로 또 대외적으로 일종의 그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청와대가 이거 관련해서 그 반응이 파기 발표를 하고 또 미국이 이거 발표하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그 미국이 이런 그 우려하고 실망감을 표현한 것은 당연히 예상했던 반응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일본하고 그 상당히 무슨 정보 협정이 안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정보 협정 그 상황도 설명을 하고 또 하나 그 한미 간에도 그 계속 그 협력 동맹관계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 뭐 말은 안 해도 한국과 일본 사이 또는 미국을 사이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한 모종의 움직임이 있지 않겠나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뉴스 포커스는 먼저 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서울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미북 협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비건 대표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Regarding the restart of those negotiations, we are prepared to engage as soon as we hear from our counterparts.
이 북한 측 대화 상대방으로부터 소식을 듣는 대로 실무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 측으로부터 나오는 신호들을 보면 그런데 실무 협상이 조만간 열릴 것 같은 느낌은 아닌데요.
예. 그 비건 대표 얘기 방금 들으셨지만 북한 측으로부터 소식이 오는 대로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소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소식이 없었던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상당히 나쁜 메시지가 전달된 예. 것이죠.
예.
잘 아시는 대로 그동안 북한은 외무성 담화 또는 조선중앙통신의 논평 등을 통해서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네.
미국에 대해서는 주로 한국을 겨냥을 했지만 미국에 대해서도 싱가포르 합의 상황에 대한 위반이고 노골적인 말하자면 도전이다.
네.
이렇게 강조를 해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연합훈련이 끝나면은 회담,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이렇게 관측이 돼 왔었었죠.
예.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만 연합훈련이 끝난 직후에 그리고 비건 특별대표가 서울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이번에는 리영호 외무상이 아주 이례적으로
예.
올 들어서 처음이었는데요.
예.
외무상 개인 명의의 담화를 발표합니다.
예.
이 담화에서 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협상 상대 아닙니까?
예.
이 협상 상대를 다시 한번 강하게 비난합니다.
예.
어느 정도로 비난을 하냐 하면 이 폼페이오 장관에 대해서 독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독초.
네.
미국 외교의 독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대화를 이 사람하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네.
의문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내용은 왜 그런가 하면은 그 폼페이오 장관이 바로 전날 미국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비핵화를 북한이 하지 않으면 그 역사상 가장 강한 북한에 대한 제재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사실 뭐 새로운 얘기도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북한이 이 시점에 그 제재 문제를 폼페이오 장관이 거론한 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맞받아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재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실무 협상에 큰 관심을 기본적으로는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한 것 중에 가장 강력한 제재를 지속한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새로운 제재를 가겠다고 말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거 자체가 지금 굉장히 강한 것인데 이것을 앞으로 계속하겠다 이런 거라면 뭐 크게 달라질 건 없는 말인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자 과연 그 속내가 무엇인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리영호 외무상이 23일 개인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왜 했고 또 이 개인 담화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네, 아까 그 뭐 잠시 얘기에 나왔습니다만은 리영호 외무상이 이번에 그 개인 담화를 낸 것은 역시 이제 뭐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제 담화를 냈다 이런 뜻인데요.
예.
이것은 그 미국의 그 워싱턴 포스트의 그 주말판입니다. 이그제미너라는 그 주말판이 있는데요.
예.
이것에 대해서 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그렇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이제 만날 때마다 북한과의 그 새로운 그 이해를 하게 됐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북한에서 아마 문제 삼은 대목은 지금 그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 안 하게 되면은 굉장히 강력한 제재를 계속 가하겠다. 이곳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은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는 북한 특유의 그 정치 문화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그럼 처음부터 개인 담화를 준비를 하고 이걸 했느냐. 예. 이런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예.
하나를 좀 그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은 북한은 자체적으로 그 노동당 유일 사상 10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뭐 북한의 굉장히 중요한 유일 사상 그 네. 10대 원칙인데요.
네.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의 게 뭐냐면 수령,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위와 위신을 모든 사람들이 그 백방으로 그 지켜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어떤 언급이 나오면은 그걸 담당한 북한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 위신을 세워주는 건 물론이고
예.
만일 그 위신이 깎이거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그것을 그 인지한 그 북한 주민들이 당연히 나서서 이것에 대해서 그 시정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그제미너를 이거를 아마 지금 북한 외교관들이 본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제 그것을 보고를 하니까 당연히 이제 폼페오 장관이 그 이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그것에 급을 맞추면은 이제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되는 거고요.
네.
리용호 외무상이 이것을 알고도 문제를 지적 안 하면은 10대 원칙에 어긋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용호 외무상도 이 같은 원칙 그리고 또 지금의 미국과 북한 간의 그 실무 협상을 둘러싼 미묘한 상황에서 이런 것을 내놓는 것이 괜찮겠다. 아마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발표한 게 아닌가 이렇게들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22일에는 외무성 담화를 통해서 대화의 동력이 떨어진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계속해서 문제 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미한 연합군사훈련,
예.
이게 처음 나온 건 아니지만 연합군사훈련이 실시되고 있고 또 이제 미국이 한국의 첨단 무기들을 계속해서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마침 그 최근에 청주에 이제 F-35
네.
새로운 이제 미군의 차세대 전투기 4대가 도착을 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대화를 하려고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네.
신뢰 조성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다.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제재 문제를 걸어서 폼페이오 장관을 강하게 비난한 리영호 외무상의 담화와도 맥락이 닿는 것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현재 그 미북 실무협상에 대해서 북한이 그다지 말하면 뜻이 없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북한이 미북 실무협상과 관련해서 일종의 애태우기 전술을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이것도 무슨 의미인지 좀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 지난번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2, 3주 안에 그 미북 실무협상을 하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해놓고 이것이 결국 무산됐죠. 그래서 거의 뭐 8월 내내 이제 그 북한이 상당히 미사일을 많이 쏘고 그래서 이것이 무산이 됐고 그 뒤로 8월 10일인가요? 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직접 이제 친서를 보내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짧게 사과를 하고
네.
군사 훈련이 끝나면은 바로 미북 실무 협상을 열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두 번을 거쳐서 어쨌든 북한이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제 북한이 그 담화를 두 번 낸 거죠. 22일 날 외무성 담화를 내서 대화의 동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바로 다음 날 그 리용호 외무상이 24일 날 개인 담화를 통해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제 비판을 한 뭐 이런 건데요. 흥미로운 것은 그겁니다. 그 미북 실무 협상에 대해서 아직 날짜가 발표 안 되고 그렇긴 하지만 그 외무성 담화도 그렇고 리용호 외무상 개인 담화도 그렇고 실무 협상을 안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이걸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네.
오히려 리용호 외무상 담화 같은 경우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입장을 바꿔라. 그러면 우리가 대화를 나시겠다 이런 쪽으로 봐야지 이걸 갖고 대화를 안 하겠다. 물론 전망이 뭐 박지는 않습니다. 그렇긴
네.
하지만 대화를 안 하겠다는 내용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얘기라면은 그 실무 협상 관련해서 얘기를 할 듯 안 할 듯 뭐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전문가들이 지금 일종의 애태우기 전술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데요. 미북 간에는 이건 드물긴 하지만 남북 간에는 이런 북한이 이런 애태우기 전술 쓴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최고 지도자나 뭐 그 사이에 높은 급에서 합의를 해놓고 실제로는 판문점에서 그날 당일까지도 메시지 보자든가 누가 나온다든가 이런 얘기를 통보를 안 해서
네.
남측을 상당히 애달게 하는 그런 전술을 쓴 적이 많은데
그렇죠.
일부 전문가들은 그 북한이 그 미북 관계에도 보다 많은 양보를 얻어내고 자신들의 그 몸값 이런 걸 얻어내기 위해서 일종의 같은 전술을 미국에도 쓰는 게 아닌가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서 미 한연합훈련이 끝나는 대로 실무협상을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뭐 좀 전망이 어둡긴 하지만 9월 초까지 혹시나 미북 실무협상이 열릴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십니까?
이제 이달 말에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열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1년에 두 차례 이상 이렇게 여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예, 예.
여기에서 아무래도 뭔가 중요한 결정이 또 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임박한 것으로는 아무래도 미국과의 실무협상을 다시 열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뭔가 그런 논의가 이루어질지 않을까 또는 미국과의 실무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사 가능성을 점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달 말 일러도 그러니까 이달 말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기 전에 미북 협상이 열릴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는 분석이 네. 일반적이고요.
예, 예.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 조성될지는 지금 사실 예측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한은 이 부분을 여러 차례 그 말하자면 공언해 왔던 것인데요. 미국이 상응 조치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은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 나서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사실상 공공연하게 밝혀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의 입장이 바뀌었다라는 징후는 하나도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통해서 연합훈련이 끝나는 대로 곧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밝히고 있지만 그 저간에 그 친서에는 아마도 어떤 맥락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네. 전문가들이 관측이 있습니다.
예, 예.
그걸 거두절미하고 그렇게 연합훈련 끝나면 실무협상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그것보다는 또 좀 다른 맥락의 의견 표명이 있지 않았었는가
네.
이런 분석들이 많고요.
예.
그런 맥락에서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말하자면 추가 조치를 실질적으로 하는 거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상응 조치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하는 거
네.
이게 없는 상황에서는 양측이 만나도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서로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물밑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시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만은 시간 될 때까지 좀 약간 다른 주제를 좀 얘기를 해보죠. 북한이 이미 핵무기 소형화와 탄두화를 실현했다 이렇게 일본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일본 언론이 보도한 거죠?
그렇습니다. 일본의 그 요미우리 신문을 비롯한 그 일본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요. 이것은 그 다음 달 나올 그 2019년 그 방위백서 내용을 이제 일본 언론이 먼저 입수해서 그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
거기에서는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북한이 그 핵무기 소형화와 탄도화를 이미 실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그 문구가 들어갔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러 일본 언론이 보도하는 걸 봐서는 이것이 이제 그 아마 그 방위백서에 들어갈 내용인 것이 이제 틀림없는 것 같고요.
예.
그동안 이 소형화 탄도화는 이제 북한의 그 최종 그 핵탄두의 모든 기술 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일본이 이렇게 판단을 했다 그러면은 아마 북한이 상당한 수준으로 그 핵 개발을 거의 다 마친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도 계속해서 핵 개발을 계속 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또 뭐 진전을 봤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아,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것은 일본 방위성의 평가만은 아닙니다.
네.
국제 원자력 기구도 그렇고요.
네, 네.
미국의 정보 당국도 그렇고요. 아, 그 말하자면 미북 간의 정상회담이 세 차례 열렸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 활동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이제 계속 그 일치된 판단입니다.
예.
아, 그리고 이런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여러 차례가 있었지만 거기에 그 대한 분명한 위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핵 개발 그리고 미사일 개발의 진전을 멈추고 궁극적으로는 폐기하도록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바로 여기에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협상에서 진전을 봐야 우리가 핵과 미사일 활동에 아, 말하자면 중단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바로 이런 맥락에서 자 협상의 시작 출발점으로 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에 동결을 삼아야 되겠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두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네. 그런데 일본의 이런 판단을 맞는 것으로 간주를 한다면 북한은 모든 핵무기 기술을 그럼 다 갖춘 상태인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뭐 그 북한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 주변국의 그 일본이 이제 이렇게 판단한다 그런 얘기고요. 아, 굳이 이제 뭐 모든 기술을 다 갖췄냐 이렇게 이제 그 아, 말씀을 하시면 아, 재도립 기술이 있습니다. 아, ICBM을 쏘려면 이제 미사일이 한번 아, 발사를 한 다음에 그 대기권 바깥을 나가서
네.
일종의 그 우주를 돌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온 와서 이제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을 이제 아, 재진입 기술, 재돌입 기술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어, 전문가들은 여태까지 이제 북한이 여러 차례 뭐 장거리 미사일을 쏘긴 했습니다만은 아, 몇 년 전에 그 쏜 게 하나가 이제 그 아, 상당히 저 잘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걸로 해서 북한이 그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냐 이렇게 보기는 아직 어렵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한과 관련된 소식과 함께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안녕하세요. 미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미국의 문화를 들여다보는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의 도성민입니다.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계절 여름입니다. 벼을 심은 논에도 잡초가 쉴 새 없이 자라고 어제 맨 밭고랑인데 돌아서면 또 보이는 것이 뽑아야 할 잡초인 요즘입니다. 이곳 미국에서도 여기저기 큰 키를 쑥 하고 밀어내는 풀들을 다듬느라 시끄러운 소리가 가득한데요. 과연 어떤 소리일까요?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미국에 오신다면 꼭 익숙해져야 할 생활 속의 거리, 길이, 무게 등을 말할 때 쓰는 단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이야기
내 집을 아름답게 잔디 관리에 정성을 쏟는 미국 사람들
요즘 미국의 아침을 깨우는 요란한 소리입니다. 앞으로 뒤로 바쁘게 오가는 긴 손잡이가 달린 기계가 지나가면 초록불이 아주 단정하게 머리를 깎고 싱그러움을 자랑하는데요. 그런 모습은 아파트 단지 정원에서도 또 앞마당 뒷마당이 널찍한 개인 소유의 주택가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완벽한 잔디 관리. 미국 사람들은 최고로 잘 관리된 잔디를 부드러운 초록 카펫 같다고 얘기합니다. 들쭉날쭉한 길의 잔디를 아주 고르고 짧게 다듬고 진초록의 싱그러운 잔디로 가꾸는 것은 내 집과 가족이 누구인지 또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그래서 주말 아침이면 잔디를 단장하면서 잔디는 이렇게 다듬어야 한다고 자녀들에게 기계 쓰는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직접 하기가 어렵다면 돈을 주고 인부를 사서라도 잔디를 관리하는 겁니다. 요즘 또 누구나 바쁘게 살아가죠. 휴대전화의 손동작 몇 번으로 잔디 관리를 맡길 업체와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전용 창구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졌을 정도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잔디 사랑은 이렇게 집을 가꾸는 소소한 일상을 넘어서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기능을 장착한 잔디 깎는 기계를 사고 굵고 싱싱한 잔디로 만들어준다는 특별한 제품을 구입하고 잔디를 예쁘게 다듬어줄 전문 인력을 고용하는데 무려 400억 달러의 시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 집 주위의 풀밭을 보기 좋게 가꾸는 일이 단순히 관심과 정성을 넘어서 수백 달러의 돈이 오가는 시장의 논리 아래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요. 계절에 따라 자라났다가 사라지고 또 자라나는 풀을 공을 들여서 가꾸는 것도 더 보기 좋은 정원을 자랑하기 위해서 모두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연스럽지 않게 자연을 가꾸는 역설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잔디 관리 문화를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풀이 자라서 풀밭이 되고 야생화가 피어나고 그래서 새나 나비, 사슴이 찾아오는 정말 자연스러운 정원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대다수의 이웃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생각은 가꾸기가 아니라 방치로 여겨져서 인근 주택의 품위를 떨어뜨린다거나 안전하지 않게 보인다는 원성을 사기도 하고요. 실제 잔디 관리를 못해서 벌금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집착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잔디 가꾸기의 열성인 미국의 오랜 문화가 친환경적인 정원이 필요하다는 시선과 만나서 이 가정집 정원에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잔디를 가꾸는 데 들이는 시간과 비용, 노력도 절약하고 화학제품에 소음을 일으키는 환경오염의 요인도 줄이면서 보기도 좋은 텃밭 겸 정원이 호응을 얻고 있는 건데요. 큰 손이 가지 않아도 잘 자라는 작물과 야채를 심고 또 열매를 맺는 과실수를 심어서 식물의 성장도 지켜보고 수확의 즐거움도 얻자는 새로운 정원 문화가 미국 가정의 뒷마당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미국 문화 속으로 두 번째 이야기.
미국에서는 꼭 익숙해져야 할 생활 속 단위.
미국의 도로에는 시속 몇 마일까지라는 숫자로 속도 제한이 표시됩니다. 사람이나 동물, 물건의 무게는 몇 파운드, 부피는 몇 갤런, 몇 온스, 그리고 날씨를 말할 때는 오늘 기온이 화씨 몇 도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어디를 가나 행정서류에 써야 하는 체격 정보란에는 키는 꼭 몇 피트, 몇 인치 이렇게 기재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 연료를 채우러 가는 주유소에서도 리터가 아닌 갤런당 얼마 이렇게 된 요금 표시를 보고 1갤런에 이 정도면 이게 비싼 것인지 싼 것인지 한참을 갸우뚱하게 되고요. 신발을 하나 살 때도 240mm 신발은 도대체 어떤 크기를 골라야 할지 이것저것 신어봐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875년 여러 나라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국제표준으로 정해놓은 미터법. 한국과 중국도 대다수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세계화에 발맞춰서 몇 척, 몇 자 키에 몇 평 아파트 등의 길이와 면적 단위를 센티미터와 제곱미터 등의 표준화 작업을 거쳐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지금도 인치와 파운드로 이루어진 인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여행하거나 살게 된다면 반드시 이런 미국식 단위가 익숙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속 60마일은 시속 약 97km, 우유 1갤런은 3.78리터, 몸무게 70kg은 154파운드이고요. 175cm의 키는 미국이라면 5.74피트, 섭씨 30도는 화씨 86도라는 계산이 금방금방 나와야 한다는 거죠. 세계의 중심, 세계의 리더라고 불리는 미국인데 왜 생활 속 단위는 국제적 기준과 다르게 쓰는 걸까요? 사실 미국도 처음에는 미터법을 도입하려고 했었답니다. 1789년 미국의 과학자이자 철학자이고 대통령을 지낸 토머스 제퍼슨이 미터법 도입을 제안했지만 식민지 시대 영국과 유럽에서 건너온 초기 미국 사회를 이끌던 사람들과 과학자들은 새로운 미터법으로의 전환을 반기지 않았답니다. 이후 1906년에도 전화기를 발명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국제표준을 따르지 않는 미국의 중량과 도량형 때문에 불필요한 수고가 너무 많다고 호소를 했었고요. 1968년 미국 의회가 연구를 통해서 미터법 도입이 바람직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지만 미터법 전환을 의무화하지 않았고요. 또 미국이 국제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일종의 패배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미터법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꾸지 않아도 생활에 전혀 불편이 없는데 국제 기준을 따르기 위해서 오랜 생활의 습관을 내려놓고 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야 하고 관련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할 필요를 그리 심각하게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전혀 미터법을 따를 계획이 없는 걸까요? 지금도 미터법으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정밀 단위까지 중요한 과학계에서는 단위 변환으로 생기는 오차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요. 미국의 음료업계, 제약회사에서는 리터 단위로 용기를 만들어 상품 판매를 시작했고요. 밀리그램 단위로 계량되는 약품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미터법이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지만 미국도 실생활의 아주 작은 분야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조금씩 국제 기준인 미터법을 받아들이는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민이었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군이 25일 오전부터 독도 방어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26일까지 이틀간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을 실시한다며 훈련에는 해군 해경 함정과 해군 공군 항공기, 육군 해병대 병력 등이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사상 처음으로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을 포함해 해군 제7기동 전단 전력과 육군 특전사가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도 방어훈련은 당초 지난 6월에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한일 관계 밑의 파장을 고려해 한국군이 두 달 넘게 미뤄왔습니다. 또 훈련의 명칭은 작년까지 사용해온 독도 방어훈련 대신 동해 영토수호 훈련으로 명명됐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독도 방어훈련 소식에 반발하며 훈련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5일 도쿄 주재 한국 대사관을 통해 독도의 일본식 명칭인 다케시마는 일본의 명백한 고유 영토라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24일 개막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업무 조찬을 갖고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25일 오전 열린 조찬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존슨 총리가 훌륭한 총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 브렉시트와 관련해 조언이 필요하지 않으며 그 일에 매우 적합한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영국 간 자유무역 협상과 관련해 영국은 이전에 체결했던 그 없던 협상보다 규모가 큰 거대한 무역 협상을 체결할 것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로선 협상 타결을 위한 장애물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존슨 총리 역시 양국 관계 진전을 위한 포괄적인 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4일 프랑스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공식 개막을 앞두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홍콩에서 25일 범죄인 인도 조례 일명 송환법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가 또다시 열렸습니다. 카이청 지역에 모인 수천 명의 시위대는 홍콩의 민주화를 요구하며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홍콩 경찰은 최루탄과 사상 처음으로 물대포를 동원해 시위대 진압에 나섰습니다. 전날인 24일 시위에서도 약 2주간 이어진 평화 시위 기조를 깨고 일부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습니다. 시위대는 검은 복장을 한 채 야구 방망이와 대나무 봉을 들고 시위 현장에 나섰으며 화염병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시위대를 해산했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 집회와 공격용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29명을 체포했습니다. 22일 카타르 도하에서 미국과 탈레반 간의 9차 평화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18년이 끌어온 아프간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평화협정이 곧 타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프간 반군 세력인 탈레반의 자비훌라 마자히드 대변인은 24일 VOA에 양측이 현재 미군 주도의 연합군을 아프간에 철수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철군이 어느 지역에서 시작되고 완전 철군까지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지는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자히드 대변인은 그러면서 25일이면 최종 협상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자히드 대변인은 모든 사항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며 동의하지 않은 난제는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레바논의 무장정파인 헤즈볼라가 24일 이스라엘 드론 두 대가 레바논 상공에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드론 두 대 중 한 대는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교외 지역에 있는 헤즈볼라 미디어 센터에 추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하메드 아피프 헤즈볼라 대변인은 하지만 자신들이 드론 두 대를 폭파하거나 격추하지 않았다고 AP통신에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드론 추락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드 하리리 레바논 총리는 이번 드론 공격에 대해 레바논 주권에 대한 공격이자 지역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브라질의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발생한 산불이 계속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24일 산불 진화를 위해 군용 헬기와 군인이 투입됐습니다. 아마존 화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자이르 보우소나로 브라질 대통령은 농부들이 작물을 심기 전에 땅을 정리하기 위해 불을 지르는 것이라며 열대우림 지역은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라질 당국은 하지만 4만 4천 명 규모의 병력이 전례 없는 산불 진화 작전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아마존의 산불로 6개 주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정부의 도움을 요청한 가운데 혼도니아주에서 첫 번째 병력 700명이 투입된다고 브라질 당국은 성명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숙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